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부부가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서 친교실에 내려가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뭐 우리야 뭐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특징, 이 교회는 애들이 많네요. 예, 이 교회는 애들이 많네요. 보통 교회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은데 애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는 사모가 주방을 안 들어가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모가 주방을 안 들어가네.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사모가 주방을 안 들어가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주방의 담당은 목사 사모, 목사 사모가 주방 담당이더라. 그리고 보조는 누구? 전도사. 전도사. 목사 사모하고 전도사하고 다 그냥 한다 하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근데 이 교회는 사모가 안 들어가네요. 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주방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아동부를 돌보고 있고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랬든 저랬든 섬기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기고 교회만 다녀 이런 분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뭐 하나씩 큰 일 작은 일을 맡아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섬겨야 될까요? 아니 교회에서 뭘 섬긴다고 해서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섬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섬겨야지 안 지치고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섬김은 과정이 아니라 본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발이 더러워서?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말은 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붙여 넣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로 3절부터 세족식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2절인데요 그 이유는 가룟유다 때문이었습니다. 가룟유다의 아버지가 시몬 가롯이라고 해요. 시몬 가롯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면 베드로만 생각하실 텐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으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서 돈이나 벌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고 이 가룟유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섬김, 발 닦는 세족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누군가 나를 배신하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발 내봐, 발 닦아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할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혼을 내시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가서 대놓고 싸우고 혼을 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선 사람 안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유다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 닫혀진 마음의 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사탄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려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섬김에도 문을 열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해 버렸지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진리를 알고 계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이 되시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참 된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민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까 목사들이 교인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맨 시키기만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해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섬김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서 100명을 넘기면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건 섬김을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과정이니까 이때만 고생하면 이제 더 이상 난 안 해도 돼. 섬김은 본질입니다. 열심히 교인들 잘 섬겨서 100명 넘어가면 이제는 안 섬긴다. 이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섬김에는 끝이 없어요. 섬김에는 은퇴도 없습니다. 섬김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섬김을 통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평생 주님처럼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항상 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반발을 해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아멘. 베드로가 왜 가장 크게 세족식을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노숙하며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서를 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시면 앉아서 받아 드시고 발 닦아줄 때 발 대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발을 닦고 다니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다니시면 나도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회의 섬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몸으로 좀 많이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다 같이들 할 때 저도 이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왜 청소를 하세요? 왜 청소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같이 청소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청소 당번같이 되어 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니면 쓰레기 이렇게 앞에다 던져주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냐?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김은 과정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면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 가보셨나요? 비싼 레스토랑 가면 서비스 자체가 다르죠. 그 비싼 레스토랑 가면 손 닦는 따뜻한 물수건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고기도 이렇게 딱딱 구워주고 썰어주고 음식 값도 비싸지만 그런데 가면은 팁도 왕창 놔주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보통 그런데 가면 사진 찍죠.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불평을 하지만 그 속 안에는 그냥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비싼 거 먹으면서 섬김을 받는다. 세상에서 성공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비싼 식당 가서 섬김 받는 것. 베드로도 이런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시니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안성수양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정수기를 찾아 복도로 나갔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도에 저 말고 딱 한 분이 있었는데 잠바를 입은 분이었거든요. 어떤 잠바를 입고 계속 그 복도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보니까 복도에 그 정수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정수기를 다 틀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장난을 치나 보니까 정수기 물이 잘 따뜻하게 나오나 확인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수양관의 사찰 집사님 관리인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그 돌아다니면서 물 잘 나오나 따뜻한 물 잘 나오나 확인을 직접 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잘 섬기시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그 부목사님 교회에 새로 오시면 교회 근처에다가 집을 사택을 하나 얻어주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택을 얻고 나면 꼭 가서 직접 이렇게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다 틀어서 확인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돗물 트는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 들었거든요. 한참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나, 복도 돌아다니면서 물을 틀고 계셨어요. 잠바를 입고 그 새벽에 그 섬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 우리가 한 말 기억 안 납니다. 섬긴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처럼 섬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상을 바라며 섬기라라는 겁니다. 섬기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섬기면서 불평이 나오냐면 이거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왜 나만 섬겨야 할까? 왜 나만 섬겨야 할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분들은 좀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있으셨을 거. 사실 뭐 이런 불평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그분은 나는 한 번도 안 섬겼어 라는 분일 겁니다. 회개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거 불공평해,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아이고 억울해, 난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라는 마음이, 사람이 이게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은 이게 다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한 세상이 올까요? 나 설거지 한번 하면 당신 설거지 한번, 나 밥 한번 하면 당신 밥 한번, 뭐 이런 식이 되면 공평한 세상이 될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셨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빵을 자르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열두 제자들에게 빵 나눠주고 잔 나눠주고 웨이터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이유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 그들도 섬기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 닦는 담당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들도 가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다오. 여러분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한 한인 남자들이 모인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은퇴한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은퇴하고 나면 남자가 집에 들어와도 이게 삼시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늘 무시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무시를 덜 당하려면 은퇴를 늦게 한다라는 것과 무시를 안 당하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맺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저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으면 누가 섬겨줍니까? 이건 서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라 하셨지 한 사람을 섬김 담당자로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만 섬기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맛있다고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칭찬을 못 들으면 실망하게 되지요. 아예 기대를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내가 칭찬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섬김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교인들을 몸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억울함으로 느껴질 때 예수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높고 높으신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섬김에는 끝이 없으니 죽는 날까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